북한이 하나의 조선 정책을 폐기하고 두 개의 조선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남북 체제 경쟁에서 패했기 때문이라고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중앙정보부에서 16년간 북한을 분석하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전 장관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19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 4조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인데요. 1961년 조소 동맹 조약이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때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때는 냉전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소련방이 무너지지 않을 때고, 따라서 그때 조약은 이제 완전히 군사적인 동맹 관계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약하게 보이고, 물론 제4조에 그 북쪽이 침략받을 때 원조한다고 그랬으니까 침략할 나라가 없다면은 이 문서는 발효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우호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전투기, 탱크, 잠수함 같은 무기와 ICBM 인공위성 같은 첨단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나는 첨단 기술을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있을까? 인공위성, 군사 정찰위성 쌓아 올리는 그 기술을 보내주겠지만은 첨단 무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쉽게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속내가 어떨까요?
대단히 복잡하겠죠. 중국으로서는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다시 러시아가 들어오는 꼴이 되고, 또 하나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잡다 보니까 군사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니까 이제 자유진영에서 한국, 미국, 일본 혹은 아시아의 여러 IP4 국가가 이쪽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나토까지 들어와서 지금 이 지역에 군사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곧 그 미국의 대중국 포위 작전과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좋은 그 인상을 받지 못하겠죠.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상황도 크게 바뀔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나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동부 지역 소련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이 어떻게 될까가 지금 대단히 관심인데, 그 동부 지역 러시아가 점령한 그 지역을 그대로 갖고 정결이 된다면은 북한도 러시아의 그 요청을 받아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지방공업발전 무슨 계획이라고 해서 20 곱하기 10 발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동원되는 인민군이 2, 4군 부대예요. 그러니까 건설 공병대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 공병대를 일부에 투입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북한 정치 문제와 내부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초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라고 규정했는데요. 왜 북한이 하나의 조선 정책에서 두 개의 조선 정책으로 선회한 것일까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체제 경계에서 패했기 때문이죠. 그 상징적인 그 법률이 하나 북쪽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반정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거. 이건 남한에서 문화가 들어가는 걸 방지하겠다는 건데, 이거 하나에서 보듬과 마찬가지로 남북 간의 체제 경계에서는 완전히 북한이 패인 겁니다. 따라서 이대로 간다면은 남한의 문화, 남한의 그 영향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틀로부터 무너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1974년에 동독의 호네카 국가 평의 의장이 그 두 개의 게르마니를, 두 개의 독일을 선포했던 것과 꼭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강인덕 전 장관님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3대를 겪고 오셨는데, 북한 내부에서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권위가 점차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이번에 가스대장의 배치가 김정은이의 배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지난 10년 동안에 김정은이가 자기가 정치를 해보고 이제는 선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치적을 좀 지워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군사력 위주의 정책이라는 건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할아버지 때 4대 군사 노선, 아버지 때 선군 정치, 지금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핵 미사일 개발 같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일관되게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이 계속하리라. 따라서 인민 생활은 점점 더 나빠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권력 세습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최고 지도자가 될까요?
이북의 경우는 아직도 남자가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남편을 부를 때 우리 세대주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북한은 남한보다도 훨씬 더 유교적인 전통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김주애의 그 딸이 후계자가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남자가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실세는 누구일까요?
나이적으로 보면은 최영애가 1950년생이고요. 서영원이가 1957년생입니다. 그리고 김여정이가 1988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조직 지도부장하고 있는 조영원이가 실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그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 5년간 2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 군사비를 너무 많이 써요. 제가 1960년대에 제가 있을 때 판단한 것이 25%였는데 GDP의 급지된 GNP죠. 지금은 아마 GDP의 30% 이상을 쓰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데 저 막대한 돈이 지금 하늘로 날아서 없어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는 이 인민 경제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그 제재, 유엔이 결의한 제재를 벗어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럼 자력갱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많은 아마 북한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올 3월에 북한의 중간 단계를 논의하자며 평양에 손짓을 보냈는데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왜 침묵을 지킨 것일까요?
저는 북한에서 지금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핵 군축하자는 게 있죠. 핵을 인정하라. 핵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우리는 회담에 안 나가겠다 이런 뜻이겠죠.
남북 대화가 4년 이상 열리지 않고 강대강 대결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지금으로서 한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일단 이 상태로 당분간 가다가 북쪽의 그 변화가 뭐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이다 뭐 이런 걸로 접근할 수 하는 방법 이외엔 다른 방법도 없을 겁니다.
강인덕 전 장관님은 1980년부터 18년간 KBS에서 노동당 간부들에게 대북 방송을 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북한 청취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 동포 여러분,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 관계입니다. 아무리 두 개의 한국으로 우리 민족을 갈라 놓으려고 해도 역사가 이를 허용하지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통일은 반드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개혁 개방으로 가는 최소한도 중국 정도의 제재 개혁 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남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정보를 입수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이 대남 정책을 선회한 배경과 의미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